다니엘서 6장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자굴의 다니엘, 예, 그렇죠? 다니엘 지금 이제 원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사로잡혀 갔다가 나라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 연합 국가, 그리고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오 왕까지 다니엘이 생존했다라는 말씀이 1장 21절에 나오죠. 이제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 다리오 때까지 계속 살고 있었고요. 지금 이 사자굴 속에 이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아주 지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어요. 이 마음이 민첩했다 그 말은 곧 영이 탁월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똑똑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지혜로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런 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지혜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이 총리 일을 거의 뭐 완벽하게 수행한 것은 뭐 그가 공부를 잘했다거나 아니면 원래 똑똑해서 천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와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판단력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그 영이 충만하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이렇게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이고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맡은 일을 탁월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다니엘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마음이 민첩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또 성령의 영이 이끌리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결정이 조금 잘못되고 우리가 어눌하고 조금 부족하달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혜롭게 똑똑하게, 어떤 때는 좀 어눌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기 질투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냥 뭔가 영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해나가면 또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시기 질투,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데 이렇게 다니엘이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절에 그 이제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는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라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죠. 그러면 총리 셋을 줬다면 이제 넓은 땅덩어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의 총리를 아마 두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조선시대처럼 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총리를 두었겠죠. 그런데 워낙 다니엘이 똑똑하니까 그 고관들, 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이제 전체적인 총리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절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왕에게 미움을 받게 해서 처형당하게 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놀랍게도 사절에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은 일상에서도 이 성실과 또 고결하게 삶을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막 조사하고 또 감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면 이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니까 그 삶에 에서도 역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열심이다, 교회에서 막 충성하고 예배 빠지지 않는다, 그것도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의 허물을 찾아도 도대체 이 사람의 허물이 뭘까 하고 찾기가 어려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삶의 예배고 그 이제 믿음이 좋다라고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품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흔히 그걸 이제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또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틀림없구나, 진짜 진짜구나 라고 이렇게 여길 정도로 뭔가 예, 흠이, 물론 이제 살다 보니 뭐 인생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웬만한 도덕적인 어떤 흠결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찾아낸 게 뭐냐면, 아, 다니엘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다. 이제 그래서 종교적인 것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말한 게 이제 다리오 왕에게, 왕이여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절하지 않냐고, 오직 왕에게만 절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십시오. 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 형벌은 그 당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목을 쳐서 참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거나,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처형 방법이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죠. 왕이야 뭐 그렇다니까 뭐 자기를 높여준다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오직 왕에게만 예, 절을 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사람에게나 신에게, 어떤 신에게 예, 절을 한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왕을 꼬셔서 아예 딱 조서를 내리고 금령, 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금령을 하고 딱 조서를 한번 내리면 변함이 없습니다. 왕이라도 그걸 바꿀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왕이 이 다니엘 고소당한 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다고 그랬어요. 그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한번 내린 명령을 거저 이렇게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딱 걸린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얼마나 아꼈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딱 걸려 들어오니까 심히 근심하여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린 그 조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용한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지 않는 일이죠. 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다니엘을 존중하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기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게 주고 있습니까? 시기, 질투, 비방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시기하고 비방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축복만 해주면 된다. 축복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 축복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으니까 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냐면 그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괜히 내 시기심 때문에 비방하고 이렇게 판단했다가 그러면 그 화가 내게로 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시기 질투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시기 질투 때문에 이 다니엘을 고소할 근거를 찾았고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걸려든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이렇게 말해서 알고도 여러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 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단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목숨 걸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소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리는 다니엘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 우리가 오늘 잡혀서 처형된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러 나오겠습니까? 조금 눈비만 와도 비바람만 쳐도 기도하기가 쉽고 나오기가 싫은데 우리가 기도하면 잡혀서 처형된다 그러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영이 민첩한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성령에 붙잡힌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과 4절을 보면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던 부살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있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부살렐을 갖다. 그러니까 원래 부살렐이 만드는 기술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만드는 기술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부살렐만 그 당시 이 기술자 장인이겠습니까? 여러 기술자가 있겠죠. 그런데 누구를 쓰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요 그 영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에 충만하지 않냐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원망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영에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원망 불평거리. 맨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삿대질하고 막 욕하고 항의하고 대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 충만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뻔히 이렇게 하면 죽을 줄 알아요. 잡혀서 죽을 줄 아는에도 불구하고 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죠.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성전이 있는 그곳 비록 성전이 무너져 버렸지만 그곳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이게 아 기도가 습관이 되었구나.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누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지금 습관이 됐구나 늘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 죽음을 앞둔 감사. 죽음을 앞둔 그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도 순교를 앞두고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비록 눈물의 어떤 기도였을지라도 그 안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기도 내용이 감사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 이제 한 세 장 정도 남기면 9장에 나옵니다. 9장. 여러분 이제 성경 뒤로 한번 9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9장 이제 일단 제가 한번 이제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메대 족속 아하스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차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해서 쭉 이제 4절부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쭉 기도 내용 보면 19절에 마지막 이제 기도 끝에 내용이 나오죠. 19절 한번 봐보세요.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겠다.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했는데 이제는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시되 지체하지 마십시오. 빨리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하게 주여, 요즘 말하면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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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요즘 말하면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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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뒤에 메데바사 다음에 바로 이제 바사가 됩니다.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감동을 주셔서 유다 사람들은 올라가 유다로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딱 내려서 그 기가 막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누구와 기도했냐면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목숨 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70년이 됐다는 것은 뭐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거의 뭐 모든 것을 다 수탈당하고 어느 나라 말까지 지금 빼앗기는 그런 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배입니다. 70년 동안 이 나라 없는 소름 속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그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그 감동을 어떻게 주셨냐?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 건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잡혀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 아, 내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주여 지치하지 말고 행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유다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짓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장은 안 나타난 것 같은데요. 기도하면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는데 가장 큰 마음의 움직임은 내 자신입니다.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기도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신뢰 없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뭐 그의 나라가 그 의를 구하든지 아니면 내 욕심껏 구하든지 하여튼 기도하는 그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을 통해서 든든하게 서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복된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설교 중에 이런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한 거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게 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무엘은 지도자니까, 나라의 지도자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의 각오 속에 그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기도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분명 기도는 누가 그랬어요? 닷과 같아서, 닷, 앵커, 이 배, 닷과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고정된다 그랬어요. 어떤 풍랑에도 휘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건 기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풍성한,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